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사를 하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네, 12월을 맞아가지고 액티브 디렉토리의 정석 시리즈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실제로 이제 IT 프로분들에게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미 눈치채신 분은 계시겠지만 4편 중간 정도부터 제 데모 머신이 환경이 조금 바뀐 것도 있고 어찌어찌 보다 보더니 제 옷도 뭐 똑같은 걸 입고 왔는데요. 예. 그 촬영이 1, 2, 3편이랑 4편 절반 정도가 한 세트로 이제 한 열흘 전쯤에 찍었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4편 중간부터 이제 5편 째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1, 2, 3편이 이미 저희 테크넷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 그다음에 제 SNS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려졌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컨텐츠들이 좀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AD를 좀 이제 차분히 공부해서 좋다. 뭐, 내년에도 이런 거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도 시간만 허락하고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계속 뭐 손쉽게 제작을 해서 뭐 쉽게 설명드리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이런 건저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액티브 디렉토리 코스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얼마를 찍겠다 이거보다는 제가 뭐 가끔씩 IT 캠프처럼 코알라 공부방이라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하루짜리 코스고요. 하루짜리 코스에 실습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설명도 들어 있고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8시간 정도 하는 내용을 이 이제 제작 형태로 즉 촬영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양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디가 찍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각설하고 이제 다섯 번째 편까지 됐는데요. 우리가 4편에서는 AD에 가입하고 도메인 컨트롤러 만들고 그다음에 AD에서 되게 중요한 DN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다음에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AD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제가 4편을 돌이켜 보면은 한 가지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5편의 시작은 DNS의 영역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이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 데모를 하나 바로 보시죠. 네. 기존에 이 DNS에서 이 개개별 서비스라는 이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WSTP4 이것을 우리는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방향, IP, 이름을 IP로 바꿔 정방이라고 그랬고요. IP를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를 역방향, 이름을 IP를 정방향, IP를 이름으로 역방향입니다. 그럼 당연히 DNS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영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WSTP4라고 하는 도메인 이름은 영역은 AD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만약에 AD랑 상관없이 우리가 DNS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새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정방향 영역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기침도 나오려고 그러고요. 많이 찍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새 영역 마법사 시작을 하게 되면, 다음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영역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주, 보조. 주는 뭐냐? 기본적으로 DNS는 AD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프라이머리, 메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주 영역을 주거스들을 대비해서 얘에 대한 백업본을 가지고 있는 읽기 전용 영역을 보조 영역이라 표현합니다. 프라이머리 존, 세컨더리 존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톱 영역이 윈도우 서버에서 또 2008인가에 제 기억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새롭게 나온 영역인데요. 4편에서 제가 조건부 전달자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DNS 서버 자체에서 이 영역은 이 DNS에서 제공한다. 제가 여기에 꼬알라닷컴을 만들었던 것이 4편의 조건부 전달자인데 이와 유사하게 해당되는 DNS가 어디서 서비스한다라고 하는 NS 레코드, 권한 시작 레코드, 그다음에 해당되는 DNS의 A 레코드만 갖고 있는 영역을 스톱 영역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스톱 영역은 해당되는 DNS IP를 줬기 때문에 바로 해당되는 DNS에 가서 룩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메인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곳을 바로 그쪽으로 넘길 때 DNS에서는 조건부 전달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톱 영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체크박스는 3편이었나요?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 파티션이 스키마, 컨피규레이션, 도메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DC들에도 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영역이 네 번째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이었습니다. 이곳에 DNS 데이터를 넣어나가서 다른 DC에서도 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얘를 체크하지 않고요. 다음을 클릭을 하죠. 그래서 영역 이름이 뭐가 있냐? 오랜만에 뭐 tvron.com 한번 해보죠. tvron.com 이 DNS에서는 tvron.com을 서비스하겠다. 다음 누르면 파일이 어딨냐? 예. 다음 파일로 만들겠다. 이 파일은 예, 시스템 루트, 윈도우스 밑에, 시스템 32 밑에 DNS에 만들겠다. 다음, 동적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 동적 업데이트는 해당되는 DNS에 클라이언트가 신호를 보내서 자신의 호스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DNS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AD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무나 등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D에 가입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만, 서버만 등록하는 것을 동적 업데이트라 표현을 합니다. 아, 보안 동적 업데이트. 근데 그 보완되지 않은 동적 업데이트는 무슨 의미냐면은 해당되는 DNS 이름을 제가 TCP/IP에 등록을 하면 IP 주소를 등록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쓰레기 데이터들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원치 않은 레코드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예, 보완되지 않은 동적 업데이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침 하게 되면은 이제 tvron.com이 하나 만들어졌죠. tvron.com의 DNS 서버를 의미하는 NS 레코드 그 다음에 관할시장 레코드 두 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www.tvron.com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NS 루커 해서 네, tvron.com을 한번 해보죠. 네,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아무것도 만든 게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코드를 만들면 새 호스트 레코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의 그 호스트 값을 www에서 10.10.0.10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면 TTL 1시간짜리 레코드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www 만들면 리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www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0.10.0.20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다시 룩업을 해보면 두 개씩 리턴이 되는데 아주 재밌는 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렴한 비용의 로드 밸런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NS는 같은 서버넷에 있는 IP를 접속을 클라이언트가 먼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넷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www에서 192.168.50.100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쳤을 때 세 개가 나오겠죠. 기본 구조상으로 계속 로드밸런싱이 됩니다만 자신의 서버넷이 192.168.50.이라면은 이 클라이언트는 이쪽으로 먼저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것을 A 레코드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A 레코드 만들게 했죠. CNAME 레코드는 또 다른 A 레코드로 포인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STS 내 www.tvron.com 이건 뭐냐? 밖에서는 sts.tvron.com을 쳤지만 실제 접속은 www.tvron.com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s.tvron.com을 치게 되면은 예. www.tvron.com이 검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A 레코드에 다른 이름을 정해주는 것을 별칭 레코드라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일 레코드인데요. tvron.com의 메일 서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tvron.com 그 자체의 메일 서버를 줄 거기 때문에 이 레코드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이름을 지정할 필요는 없죠. 여기다 뭐 메일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뭐뭐뭐 골뱅이 mail.tvron.com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빈칸은 그냥 상위 이름을 그대로, 상위 영역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메일 서버의 이름을 써달라. mail.tvron.com 쓰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메일이라고 하는 호스트 레코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 호스트 레코드 메일 10.10.0.100 이렇게 집어넣어줘야지 이 tvron.com의 메일 서버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10.10.0.100번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룩업하는 방법은 setType=MX. MX 레코드를 불러달라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NS 룩업은 setType=A입니다. A 레코드. setType=MX. tvron.com을 치게 되면은 10.10.0.100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메일 서버를 알려주는 레코드를 MX 레코드라 표현을 합니다. 역방향도 보셔야겠죠. 역방향 기본적으로 AD를 깔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영역 누르게 되면은 다음을 누르죠. 역시나 주, 보조, 스톱이 나오게 되고요. 주에 AD에 넣겠다라고 선택을 다음을 누르면 어디까지 복제할 거냐. 같은 도메인에 있는 DNS까지 다 복제를 하겠다. 다음 누르면 V4냐 V6냐 V4. 그래서 192.168.50.대의 이름이다. 그래서 동적 업데이트 허용하겠다. AD 같은 경우는요. 마침을 누르면 이제 역방향 조회 영역이 존이 만들어졌고 영역이 여기서 새 포인트 레코더를 넣게 되면은 오 이거 뭐냐 19168 50.5는 네 tp4dc01.wstp4.com이 된다. 이 주소는 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후에 이제 NS 룩업을 쳐보면 네 현재는 자기 자신의 주소였지만 서버 무슨 뜻이냐 이거는 서버를 이 주소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DNS 이름이 딱 나오죠. 이제 이름이 딱 나오는 모습이 무슨 뜻이냐 이 IP 주소는 얘다 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 AD에 가입한 이후에 NS 룩업을 쳐보면 이 주소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계시는데요. 언논이라는 경우 바로 의미는 뭐냐 바로 해당되는 이 IP의 역방향 조회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PTR 레코드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방향 조회 영역을 하나 만들고 PTR 레코드를 만들어주면은 역방향 조회가 잘 됩니다. 4편에서 이 내용까지 담기에는 1시간 분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5편에 시작을 하면서 바로 4편에서 했었던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5편의 시작은 이제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을 설치하려는 측면부터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버가 한 대가 있다면 당연히 죽으면 도메인 컨트롤러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는 두 대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하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서버의 전체 설치 버전도 있지만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는 윈도우 서버 중에 코어라고 하는 버전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작은 용량의 윈도우 서버에 그다음 패치도 나올 확률이 훨씬 작고요. 여기에 AD를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코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래픽 도구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작업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도 파워쉘 명령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측면도 파워쉘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서버 2012R2에서 서버 코어에다가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네, 쉘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 설치 버전을 하나 설치하신 곳을 원격에 두시고요. 이 서버에서 원격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에서 해당되는 서버를 추가해서 관리한다는 셈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서버 코어를 최초 도메인으로 설치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nstall feature name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 이 의미는 뭐냐? 현재 서버 코어 버전에다가 AD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설치해 달라는 명령어고요. 두 번째, install ADDS Forest 첫 번째 포레스트를 만들겠다. 도메인 이름은 koala.com이고 DNS 서버 깔아주고요. DNS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권한 주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모드는 2012R2 포레스트도 이 모드, 그다음에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액티브 디렉토리의 첫 번째 서버를 서버 코어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원래 첫 번째 설치한 도메인 컨트롤러의 관리자 계정과 암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값을 받기 위해서 패스워드란 변수 안에다가 이런 명령으로 암호를 집어넣고요. 계정과 암호를 집어넣고요. 네, 정확하게는 암호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install ADS 도메인 컨트롤러 앞에서는 틀리죠. 앞에는 포레스트였고요. 지금은 도메인 컨트롤러 까는데 koala.com에 똑같죠. 쭉쭉쭉 가죠. 근데 리플리케이션 소스 DC가 koala.com 또 다른 곳에서 갖고 오란 뜻이고요. 안전 모드 부트할 때 필요한 관리자 암호는 얘다. 그다음에 예 완료했을 때 리부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install Windows feature name AD 도메인 서비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설치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당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복사를 해서요. 이제 코어에 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제가 코어 버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게 코어 버전입니다. 되게 답답스러우시죠? 아무것도 없죠. 첫 번째는 당연히 IP 주소에 대한 설정부터 필요합니다. IP 주소 설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sconfig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P 주소는 8번에 있죠. 8번. 그래서 1번. IP 주소 설정 1번 19216 예. 고정 IP 19168 50.567번 25250 게이트웨이는 집어넣고요. 그러면 IP 주소는 들어갔어요. 그다음 뭐 하셔야 됩니까? DNS를 설정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라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DNS 서버 이름도 바꾸겠죠. 19168 50.5번. 예, 집어넣고요. 두 번째 없습니다. 그럼 이제 DNS까지 다 들어갔고요. 다시 주 메뉴로 돌아가 보죠. 두 번째는 뭘까? 이제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름을 바꾸는 자가 2번에 있습니다. 2번. 그래서 새 이름은 tp4dc-core 집어넣으면은 새 이름으로 바꾼다 되어져 있고요.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어의 IP 주소 집어넣고 이름 바꿔주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워쉘을 여시고 작업만 이어가시면 되겠죠. 이걸 하는 도중에 이제 예,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을 그래픽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죠. 예, 현재 이 버전은 그래픽 버전이고요. 그래서 TP4DC02라고 하는 예, 서버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 이전 3편에서 4편이었네요. 제가 AD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컴포넌트들을 설치를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 사실은 뭐밖에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DC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DC에 들어갈 때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옵션 메뉴가 있었죠. 도메인 컨트롤러를 새롭게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의 도메인에 들어갈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코어에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예, 이름이 바뀐 형태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파워쉘 이렇게 쓰시면 파워쉘이 실행이 돼요. 윈도우 서버 2011, 2012는 파워쉘이 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실 일은 뭘까요? 여기다가 AD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설치를 하셔야겠죠. 아까 인스톨 윈도우 피처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고요. 거기다 get windows 피처라고 쓰시면 현재 윈도우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컴포넌트의 목록들이 전부 다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어서 네, 인스톨 윈도우 피처 네임은 AD 도메인 서비스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러면 이 서버 안에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래픽 설치 버전에서 역할 및 기능 추가해서 하셨던 네, 다음 누르면 나왔던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얘를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임 AD 도메인 서비스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는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내버려 두죠. 그래서 다시 그래픽 버전을 봤어요. 이 버전도 마찬가지로 ADDC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메인 컨트롤러 되기 위해서는 가입하거나 컨트롤러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DNS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현재 5번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1번 서버를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속성에서 정상적인지 가서 확인해보죠. TCP/IP 버전 4에 가서 6번에 5번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죠. 이러면 이제 해당되는 DNS의 룩업이 되기 때문에 도메인 컨트롤 승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 승격 버튼 누르면 승격을 하는 관리 마법사가 올라오고요. 기존 도메인에 도메인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새 포레스트에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새로 만들겠습니다. 뭔가 지금요. 우리 갈 일은 첫 번째에 있는 기존 도메인에 도메인 컨트롤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죠. 이 서버를 도메인에 조인하고 AD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조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릴 수 있냐. 조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이 DC 2번 서버는 AD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네, wstp4.com 입력을 하고요. 관리자 계정 필요하겠죠. 변경을 클릭한 다음에요. 도메인 관리자 계정 넣어주시면 돼요. tp4의 administrator 그다음에 암호 집어넣으면은 네, 해당되는 wstp4의 도메인 계정 암호가 들어갔고요. 다음 누르게 되면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메인 주소가 대소문자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이상한 O가 들어가더라도 해당되는 DNS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옵션상에서 기존 도메인에 DC를 추가합니다라는 메뉴를 골랐기 때문에 DC가 추가되는 형태로 하나 더 깔리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일은 이제 여기 있는 서버 코어를 한번 DC로 추가하는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곳에 또 암호를 한번 틀렸나 보네요. WSTP4 해당되는 도메인은 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wstp4/administrator 네,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다음을 누르면 다시 접속을 시도라고요. 암호 제대로 들어갔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safe mode 즉 DC가 동작 안 할 때 사용할 암호 다음 다음에 DNS 관련된 옵션 다음 다음에 복제 어디서 할 거냐? 예, 모든 데서 다 할 거냐? 아니면 특정한 거 지정해 줄 거냐? 근데 미디어에서 설치는 뭐냐면요. 윈도우 액티브 디렉터리 도메인 컨트롤 안에 서버에서 백업을 해가지고요. 그 백업본을 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워낙 느린 경우에 이 데이터를 복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백업본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의 쓰지 않는 옵션이고요. 다음, AD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폴더. 다음, 그 다음에 예, 확인을 한 이후에 설치를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이 설치가 쭉 되겠죠. 설치 누르면 해당되는 DC02번이 이제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 추가가 되는 작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 이 와중에 에러가 났네요. 네. 제거 및 요청에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본 파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예. 에러가 났으니까 이제 수정을 하고 하면 되죠. 현재 이 버전이 예, 테크니컬 프리뷰 4에서 설치가 제대로 됐네요. 이제 석세스가 추루가 떨어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테크니컬 프리뷰에서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하는 거는 인스톨 ADDS 예,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별도의 명령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저도 명령어 다 기억 못해요. 필요할 때만 찾아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도메인 네임에서 도메인 네임에다가 이제 제가 화면을 이제 조금요 베껴 쓰기 좋도록 화면 좀 옮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됐죠. 그래서 추가 도메인 컨트롤을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명령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 관리자 패스워드를 넣을 convert 네, to secure string 그래서 as plain text 그래서 암호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암호를 제가 네, 현재 이 패스워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잠시 후에 제가 정상적인 패스워드로 변경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install ADDS 도메인 컨트롤러 도메인 네임은 네, wstp4.com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패스는 C의 예, Windows의 NTDS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의 긴 문장료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운표로 막아주시는 게 좋고 로그 패스는 C의 Windows의 예, NTDS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명령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명령어를 쭉 사용을 하신 형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암호를 안 보이는 형태로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지금요, 제 암호 때문에 그러는데요. 스트링을 넣어놓고요. 이 다음에 암호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해당되는 패스워드를 secure string 형태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요, install ADDS 도메인 컨트롤러 도메인 네임은 예, wstp4.com에 들어갔고요. 데이터베이스 패스는 C의 Windows의 NTDS 그 다음에 로그 패스는 C의 Windows의 NTDS 그 다음에 sysvol 패스는 아이고 sysvol 패스는 예 C의 Windows의 sysvol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되게 어렵습니다. install DNS replication source 도메인은 before.com 그 다음에 세이프 모드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그 다음에 no reboot complete 그래서 제가 예, 다시 시작한다는 옵션을 리부트를 예, 노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 달라 이러면 네, 사용자 계정 이름이 정상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왜요? 지금 현재 해당되는 이 서버 코어는 AD에 가입되어 있는 아닌 형태죠. 그러면 이제 옵션 중에 크리덴셜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 깔 때 관련된 정보 집어넣었잖아요. 계정 정보요. 그래서 변수 하나 더 선언하죠. 크리덴셜은 get credential. 그래서 WSTP4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암호를 집어넣고요. 네. 그 다음에 credential은 네. 엔터를 치면은 yes. 이러면 이제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또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규화된 DNS 이름을 통해 가지고 네. 연결 된 DNS 서버에서 지정을 하십시오. DNS 서버 이름에 DC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tp4dc01.wstp4.com 이런 식으로 치고 엔터를 치면은요. 네. 검증을 하게 되고 해당되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예정에도 없었던 데모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소스 DC에다가는 원본 DC 이름 입력한다는 점이 제가 틀렸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에 가입할 때 필요한 계정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이 두 번째 변경사항이었습니다. 잠시 슬라이드 단체로 고치죠. 그 사이에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도메인 컨트롤에서 리프레시 눌러봤더니 이제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좀 고치죠. 같이 제가 변수를 집어넣을 때 get credential을 넣기 위한 네,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암호와 함께 입력을 하는 정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credential이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었었고요. 네, 그리고 소스 DC에다가는 정확하게 DC01점 이런 식으로 예, 정확한 호스트 이름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죠.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좀 잘라온 거는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드리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원하신 경우는 이렇게 수정이 감상도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도메인 컨트롤과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서 셧다운 슬래시 R 슬래시 T 0을 해서 해당되는 DC를 리부팅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세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 2012, 2012 R2, 2016에서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한 파워쉘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1번 서버와 2번 서버, 그다음에 코어로 구성된 코어 서버까지의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냥 한 가지 팁처럼 알려드리면요. 윈도우 서버 2012 이후에는 서버 관리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서버 관리자에서 여러 서버를 등록해서 관리했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든 서버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서버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올라오고요. 서버 추가를 클릭한 그 이후에 본인이 관리하고자 하는 서버를 여기다가 한 곳으로 관리해서 특히 코어 버전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등록만 하시면 굳이 코어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이 서버 코어에 대한 원격 관리를 이 서버 관리자 속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올라오면 여기서 파워쉘 열고 되게 복잡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코어 버전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작업들 특히 모든 정보들이 다 읽어지고 난 이후에는 AD가 있으면 AD에 걸리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모두 다 이 서버 관리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점점 메뉴가 많아졌죠. 아까는 몇 개 안 나왔지만 정보를 다 불러냈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관리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서버 코어 버전에 대한 관리를 서버 관리자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요. 제가 이 서버 코어를 사전에 sconfig을 통해 가지고 도메인에 가입을 시켜놨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다가 등록한 이후에 여기서 네. 필요한 기능 추가를 굳이 파워쉘이 아니라 역할 및 기능 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를 인스톨 윈도우 피처라고 하는 커맨드 리스트 이용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면은 네. 해당되는 서버의 목록들이 쭉 나오고요. 코어에다 하겠다. 그러면 코어에서 설치 가능한 목록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설치를 하거나 아까 같이 마우스가 올라오고요. 이 마우스를 통해서 손쉽게 AD를 설치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코어를 아니면 서버 버전의 다른 버전을 원격에서 손쉽게 관리하시기 위해서 서버 관리자라는 명령 툴을 쓰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어서 사용자를 만드는 작업들 간단한 이런 정보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용자를 만든다 이러면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및 컴퓨터랑 관리 도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요새는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관리 도구도 제공이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용자를 만들고 그룹을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센터는요. AD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하신 이후에 관리 도구 목록 여기 윈도우스 관리 도구 또는 서버 관리자를 사용을 하시면 서버 관리자의 관리라는 버튼을 도구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도구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센터라는 것을 실행하시면 AD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리 항목들을 한 곳에서 모아놓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부터 많이 사용하던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의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AD를 사용자를 만들고 그룹을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 4편에서 제 계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AD 관리 도구를 이미 썼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고요. 여기에 이미 3대의 컴퓨터, 그 다음에 AD에 가입되어 있는 한 대의 클라이언트의 목록들이 예,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프레시 누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진행할 때 4편에서 진행했던 AD에 조인된 클라이언트 목록들이 나오죠. 사용자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버튼 클릭하면은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옆에는 그룹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센터가 실행이 되면은요. 여기서도 어렵지 않게 사용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컬을 클릭해보면 AD에 똑같은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와 비슷한 형태의 컨테이너 목록들이 나오고요. 거의 비슷하죠. 숨겨져 있는 걸 다 보시려면 고급 기능을 선택하면은 거의 똑같은 형태, 사실 똑같은 겁니다. 나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요. 오류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볼까요? 새로 만들기에서 조직 구성 단위 클릭을 하고요. 예, AD라고 하는 조직 구성 단위 하나 만들죠. AD 그리고 확인 누르면 예, AD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조직 구성 단위가 좋은 점은요. 관리센터는 하단에 이렇게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파워쉘 명령어를 보여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작업들을 다른 곳에서 손쉽게 쉘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파워쉘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고요. 들어갔죠. 이제 새로 만들기에서 사용자를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보죠. 제 이름은 네, 김명신 해서요. 이름만 넣죠. 예, 명신 김 넣고요. 이 사람의 사용자 이름은 예, 명킴 집어넣고요. 암호는 예,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옵션들을 한눈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자를 암호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이러고 확인 누르면 사용자 화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김명신은 사용자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제가 관리도구에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AD란 조직 구성 오류가 생겼고 이 안에 김명신은 사용자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은 이렇게 형태. 필요하시면 여기에 UPN 값도 만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UPN은 시간이 되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사용자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해당된 사용자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권한을 주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센터는 이 파워쉘을 볼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본 관리 도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팁인데요. 휴지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휴지통. 윈도우 서버 2003까지는 어떤 실수로라든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AD의 특정한 부분을 지우면 복구하려면 무조건 백업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윈도우 서버 2008 이후부터는 휴지통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휴지통을 이네이블 시키면 이 휴지통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서 제가 사용했어요. 그러고 했더니 뭔가를 예, 다시 리프레시 시켜라 라고 했더니 휴지통을 보실 수 있는 메뉴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 딜리트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생겼죠. 이 안에서 원하는 계정이 아니면 그룹이 뭔가 지워졌을 때 복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실수로 한번 여기에 있는 김명신이라는 사용자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AD의 deleted object 안에 김명신이라는 사용자가 있고요. 얘를 다시 손쉽게 이렇게 복원을 클릭하면은 원래 위치대로 복원할 수 있죠. 이런 기능들. 이 관리센터에 손쉽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관리센터 안 쓰시면은 이 작업은 전부 다 파워쉘을 통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휴지통 enable 한 것도 당연히 뭘로 했을까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파워쉘 명령어를 작업을 해서 뭔가 세팅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관리센터 안에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정을 만드는 작업을 관리센터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계정 만드는 작업은 그렇게 어려우신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AD를 잘 쓰시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그룹을 잘 활용하셔야지 AD를 쓰기 되게 편합니다. 그룹 이러면 굉장히 컨셉적으로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를 묶어놓고 이 그룹에다 무언가를 반영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이 다 권한이 부여가 되거나 뭔가 세팅이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그룹이라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묶고, 무언가를 묶고, 컴퓨터를 묶을 수도 있고요. 그룹이 그룹을 묶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들에 대한 작업을 반영하는 대표, 컨테이너가 되는, 묶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AD에서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면 두 종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옵션 한번 보시죠. 옛날 방식으로 한번 보죠. 여기서 제가 그룹을 새로 만들겠다라 클릭을 하면은 이름 입력하러 나옵니다. 네. 뭐 코리아. 근데 그룹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보안, 배포. 보안 배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이 항목인데요. 배포는 익스체인지 서버에 사용하는 그룹입니다. 메일을 보내기 위한 묶음 그룹을 배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배포 그룹에는 보안 관련 사항을 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ID, 즉 보안 식별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룹에다가는 권한이나 사용 권한을 할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려면, 설정하려면 반드시 보안 그룹으로 하셔야 되고요. 보안 그룹은 배포 그룹의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보안 그룹은 지금 메일용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후에 권한, right, 사용 권한, permission을 부여하실 거라면 당연히 보안 그룹으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의 종류가 또 네 종류가 있어요. 정확히 AD 안에 세 종류가 있고 하나 AD가 없을 때의 의미입니다. 만들려고 봤더니 세 종류가 있어요. 도메인 로컬, 글로벌, 유니버셜. 디폴트는 우리가 항상 유니버셜 그룹, 아니 글로벌 그룹을 만드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종류를 나눠놨을까요? 여러 종류를.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도메인 로컬 안에는 사용자와 사용자와 글로벌 그룹, 도메인 로컬 그룹, 유니버셜 그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들어갈 수 있고요. 유니버셜 안에는 유니버셜, 그 다음에 컴퓨터, 유저, 컴퓨터, 글로벌 그룹, 유니버셜 그룹. 글로벌 그룹 안에는 유저, 컴퓨터, 글로벌 그룹.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프린터에다가 권한을 주고 싶어요. 프린터 할 수 있는 권한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AD에서 글로벌 그룹 하나 만드세요. 사용자 100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어떻게 합니까? 프린터에다가 프린터 권한을 줍니다. 인쇄 권한을.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프린터를 뭐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글로벌 그룹 또 만들고요. 이 글로벌 그룹을 해당되는 컴퓨터에 가서 또 전체 권한을 줘요. 그럼 다른 그룹은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이 동영상이 원래 정확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방식인데요. 글로벌 그룹은 사람을 묶기 위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도메인 로컬 그룹은 권한을 주기 위한 그룹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도메인 로컬 그룹에다가요. A 폴더 읽기, 그다음에 A 폴더 전체 권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미리 해당되는 서버에 가서 전체 권한 그룹에다가는 전체 권한을 주고요. 읽기 권한 그룹에다가 읽기만 줬어요. 그런 다음에 서버는 해당되는 서버에 원격 접속을 닫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선 작업을 종료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읽기와 모든 권한에 대한 관리가 중앙에서 됩니다. 사람을 넣고 빼고 하는 작업들을 중앙에서 하는 작업이 제일 편하다는 것이죠. AD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중앙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용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일반적으로 그냥 코리아 하나 만들게요. 코리아 하나 만든 다음에요. 이 클라이언트에 가서요. 제가 새로 해서 폴더 하나 만들게요. 데모라는 폴더 만들고요. 여기서 권한 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속성에 가가지고요. 보안에 가서 편집 누르고 추가 누른 다음에 AD에 있는 코리아 선택하면은 코리아 들어가요. 그걸 권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버는 이제 더 이상 접속을 못한다 가정할게요. 차후에 전체 권한이 필요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가서요. 또 다른 전체 권한용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admins 그냥 만들고요. 또 여기에 가서 뭐 하나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에 보안에 편집에 추가 admins 이런 식으로 넣고 또 권한 주실 거예요. 수정 권한이 필요해요. 또 만드시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룹 만들어 볼게요. 네, A 서버, 서버 A 리드 도메인 로컬로 만들고요. 확인. 다음에 추가로 만들고요. 서버 A 풀 컨트롤 전체 권한 집어넣습니다. 아밋 현재 안에는 내용물이 없죠. 근데 종류만 도메인 로컬 그룹이고요. 미리 폴더는 지우고요. 다시 만들게요. 그다 쉐어 만든 다음에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보안 가서요. 편집 누르고 해서요. 서버 A 리드 집어넣고요. 읽기만 주고요. 서버 A 풀 해서 모든 거는 다 줘요. 이렇게 서버 나왔습니다. 이런 다음에 회사에 사용자들을 묶는 그룹을 두 개 만들게요. 그래서 세일즈, 그 다음에 HR. 그런 다음에 세일즈는 읽기만 있으면 돼요. 여기다가 구성원에 추가를 누르고요. 네, 세일즈 집어넣으면 세일즈 들어가요. HR 풀 컨트롤 여기서 구성원 네 HR 온 다음에 김명신은 세일즈이기 때문에 세일즈의 구성원에 예 김명신 집어넣죠. 이러면 모든 작업을 이 안에서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마케팅이 나중에 읽기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케팅 만들고요. 굳이 서버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구성원 추가 마케팅 예 추가하면 마케팅 들어가요. 이게 그룹의 장점이라는 거죠. 한번 이곳에서 리소스 세팅을 마치고 나면은 모든 작업을 중앙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계정은 글로벌 그룹에, 권한은 도메인 로컬 그룹에. 이것이 MCSE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얘기했던 계정을 글로벌 그룹에, 글로벌 그룹을 도메인 로컬 그룹에 집어넣고 여기다가 퍼미션을 줘라. 이러면 모든 작업을 AD를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 즉 리소스 서버에 굳이 매번 가서 권한 세팅할 필요, 만약에 마케팅이었다면 도메인 로컬을 안 쓰셨다면 또 가서 세팅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어카운트를 글로벌에, 글로벌을 도메인 로컬 그룹에, 도메인 로컬에 권한을 줘라. 이거 HDLP라고 우리가 불렀었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룹인 유니버셜 그룹에 대한 용도가 궁금하실 거예요. 유니버셜 그룹은 포레스트 전체를 포함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런 권한을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포레스트 전체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어떨까요? 전체를 묶기 위한 유니버셜 그룹 만드는 거예요. 월드, 예, 와이드, 마케팅. 그리고 리드 권한을 구성원에 네, 월드, 와이드, 마케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로벌 그룹을 묶기 위한 용도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추가 예, 마케팅. 지금은 도메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도메인이 여러 개 있다면 이 유니버셜 그룹에서 다른 도메인 걸 넣고 빼고 넣고 빼는 게 되게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카운트를 글로벌에, 글로벌에 포리스트가 도메인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글로벌들을 묶을 유니버셜, 유니버셜을 도메인 로컬 그룹에, 도메인 로컬 그룹에 퍼미션을 주는 형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장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계정과 그룹 사이에 그룹 관리를 중앙에서 손쉽게 통제하고 싶다. 더 이상 마케팅 부서가 권한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서버 가서 빼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다 마케팅 리드를 줬다면 여기다 또 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제거만 하시면 이제 마케팅 그룹은 더 이상 권한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AD를 쓰시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중앙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권한을 줄 때 그룹을 사용할 때 이것을 중앙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에 대한 작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개개별 리소스들, 로컬에서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룹이 뜬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사용자를 직접 줘야 된다. 만약에요, 제가 아까 여기서 제가 이 폴더에다가요, 백승준한테 바로 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도 많이 하시죠. 보안에 가서요, 추가를 편집을 누른 다음에 추가하시고 여기다가 예, 이런 식으로 사용자 바로 집어넣으세요. 언제 사용자 더 넣고 뺄 거예요. 이러다 보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룹 관리, AD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고요. 어카운트를 글로벌에다가, 글로벌을 도메인 로컬 또는 포레스트의 도메인이 많이 있던 유니버셜에다가, 그리고 도메인 로컬에다 권한을 주는 형태.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글로벌에 넣고 글로벌을 도메인 로컬로 묶어서 퍼미션을 주자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예, AGDLP, 여기 이 슬라이드는 어카운트를 아이덴티티를 해놓고 네, 퍼미션을 어사인한다 해서 액세스 A를 썼는데요. 포레스트에 내 도메인이 많다면 글로벌과 도메인 로컬 사이에는 유니버셜 그룹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시고 좀 번잡스럽지만은 익숙해지시면 매우 손쉬운 형태로 그룹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 만들 때 그 조직만의 적절한 이름 규칙은 규칙이 또 있어야겠죠. 아까 전처럼 뭐 서버 A 리드 이런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서버 A의 리드 권한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마케팅 뭐 코리아 마케팅은 코리아에 있는 마케팅, USA HR, USA 있는 인사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되게 편리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아볼 수 있도록요. 요새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또 하나의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수업을 하면서 또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 그룹은요. 이 내부에 있는 멤버십, 즉 소속원 정보는 그 관리자가 와서 관리를 해주시거나 HR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그룹을 많이 원하시더라고, 이제는요. 사용자의 조직이 인사팀인 사람 모두다. 사용자의 국가가 한국인 사람 모두다.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어떠한 그 값을 보고 이 사람의 소속된 정보를 찾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윈도우 서버 2012 이후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자신의 토큰 안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윈도우 8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윈도우에서 로그온을 하면은요, 이미,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Who am I all이라고 하는 명령을 쳐보면,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룹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SID가 쭉 나옵니다. 현재 이 계정은 everyone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사용자 그룹이고 기타 그룹도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하는 정보가 토큰에다 나와요. 이건 전부 다 정적이라는 것이죠. 사용자를 마음대로 여기서 넣고 뺄 때만 토큰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사용자의 주소에 국가가 대한민국이면 한국이면 한국 그룹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용자의 조직에 부서가 HR이면 HR 그룹에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익스체인지에 익숙하신 분은 익스체인지의 쿼리베이스드 그룹이랑 비슷한 컨셉인데 쿼리베이스드 그룹 같은 경우는 SID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퍼미션이나 라이트를 부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 2012 이상, 클라이언트는 8 이상, 지금 10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방식을 저희가 동적 액세스 제어라고 표현하고 줄여서 DAC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용자의 토큰 안에 사용자의 어트리뷰트 값을 집어넣어주고요. 이걸 기반으로 권한을 주고 회수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커베로스 인증 프로토콜의 Fast, Flexible Authentication Secure Tunnel이라고 하는 표준이 나오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인증에 대한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이 안 오시는 분은 데모를 하나 보시죠. 얘는 세팅이 좀 몇 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곳을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요, 윈도우 10인데요. 사용자가 특정한 서버 접속해서 콜라는 폴더 같은 코리아밖에 안 보여요. 제가 여기서요, Who am I? 예, Claims라고 하는 옵션을 쳐볼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클레임은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Who am I? 올 쳐볼까요? 제가 새로운 명령을 치니까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까봐요. Who am I? 5를 쳐보면요. 이 사람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름 다 나와요. 마지막에 클레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KRIT. 그 다음에 KR이니까는 코리아만 보여요. 이 사람이 만약에 코리아를 벗어나거나 부서가 IT가 아니면 이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폴더는 당연히 이 값을 기반으로 화면에 뿌려줍니다. 서버 2번을 한번 가보죠. 서버 2번에 가보면 코알라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재팬, 코리아, USA가 있어요. 이 중에서 코리아만 보인 거예요. 코리아의 프로퍼티가 봤더니 분류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자의 C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 들어가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IT라고 했더니 분류가 IT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아까 제가 보셨던 이 클라이언트에서 코리아에서 뭐가 나올까요? IT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부서를 옮기면 다른 폴더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방식을 DAC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적 액세스 제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세팅할 것이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만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센터에서요. 동적 액세스 제어라는 곳을 설계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그 권한을 줄 때 사용하는 그룹 정보로 사용자의 어트리뷰트를 사용합니다. 공부 잘하신 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이 C 디파트먼트가 뭔지를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사용자의, 네, 백승주라는 사용자의 특성 편집에 가서 봤더니 여기에 C라고 하는 컨테이너, 어트리뷰트가 KR이에요. 이 KR 어디서 왔냐? 주소에서 온 거예요. 디파트먼트, 네, 소속 그룹이 아니죠. 디파트먼트, 디파트먼트 IT.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사람의 조직에서 온 겁니다. 이런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권한을 주는 거죠. 여기에 액세스 룰에 가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미리. 컨트리,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이 중에 디파트먼트 속성에 가봤더니 미리 설계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유저의 디파트먼트와 리소스의 디파트먼트가 같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서버 2번에 리소스 폴드에 갔더니 부서명 쭉 나왔잖아요. 이게 사용자의 어트리뷰트 디파트먼트랑 같을 때만 권한을 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권한을 주고 뺐을 때 이 사용자의 어트리뷰트 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을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다이나믹 액세스 컨트롤 표현을 했고 이것은 윈도우 A 디자인 클라이언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사용자가 인사 이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권한도 회수당한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다이나믹 액세스 컨트롤 검색을 해보시면 세팅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